우리가 지난 연말에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바울사도가 증언하는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쭉 들었어요. 흥분한 유대 군중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고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했고 또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또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유대 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계속해서 그 바울은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곧 복음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미쳤다. 이게 이제 베스토가 바울에게 한 표현 아닙니까? 내가 미쳤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바울이 자기의 안위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의 일신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바울의 행동을 쭉 보면, 그 이력을 보면 이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편안한 걸 좋아하고 좀 고생을 덜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때도 아이들이 좀 덜 고생하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바울은 고난을 더 좋아한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일신상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뭔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가? 이 60이 가까운 이 뭐 당시로 보면 노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는 있죠.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 당신이 어떤 판단을 하고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근거가 뭡니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거를 박영호 목사의 사역, 개인적인 번역인데 그것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되었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손실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에 무한한 가치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나의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대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내가 편안한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이 절대적 기준 앞에서 내가 그전에 유익하던 것인지 지금 나에게 어떤 좋은 유익한 일을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를 끌고 가는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인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한 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바울사도의 이 대답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나에게 비추어보는 것. 나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은 뭔가? 내 인생에, 내 생각에 가장 근저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힘이 있는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죠.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그런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그러나예요. 7절에 그러나 이거는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 접속사는.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바울은 인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도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도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 잘난 사람이야. 나 그래도 인간적으로 성공했지.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진 않지. 우리에게는 이런 다양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믿음직스러운 스스로도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취약한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할 일에 대한 자부심이 바울에게는 있었고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국이 멸망하고 다 혼혈이 되었는데 그 순수성을 유지했던 한 지파, 베냐민 지파라는 그 자부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는 자부했죠.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배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머리로만 인정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는 율법의 의라는 차원에서 그는 대단한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탄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심지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만이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가서 이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미국에 이민자들이 많다며 내가 그 이민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것들을 내가 처단하기 위해서 가겠어.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거죠. 그런 열심으로 그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근데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 더 이상 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자랑거리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잘하는 말씀이 사실 기독교의 정수를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나 무슨 특별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의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잘하는 말씀을 이게 정말 나에게도 유효한가? 이게 내 고백인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보탬이 되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라고 여긴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에서 부연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요소가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3년을 지냈는데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은 예수님의 본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3년의 세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바울을 훈련시키셨을 것이다. 동의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구약의 정통한 학자인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눈이 열린 거죠. 구약성경을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의 명령들이라고 이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모든 구절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전율이 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익숙하게 내가 그렇게 주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읽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전율이 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율이 오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울의 인생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네 성경 그렇게 열심히 보잖아, 유대인들아. 너희 성경 보잖아. 근데 성경 보는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 보잖아. 근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야. 그러나 그야말로 눈이 가려졌던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세요? 일생을 예배당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일생을 50년, 70년을 그러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닌가? 혹시 나는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의 신앙 이력은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앉아 계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이건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죠. 섭리적 만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만남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분을 내 인생에서 이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과 같을 수가 없었을 거야. 내가 이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런 게 있죠. 우리 삶에 사람들 중에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만난 뒤에 인생을 전과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만났다는 한 가지 사실만이 아니라 그 만난 분이 누군지를 점점 구약성경을 통해서 알아갔으니까. 전처럼 살 수 없죠. 그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가 하면 가치 판단의 변화였습니다. 7절과 8절에는 여긴다는 말이 세 번 나왔습니다. 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첫 번째 나왔죠? 두 번째.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두 번째 나왔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세 번째로 여긴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여긴다는 이 말은 가치 판단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겨. 그래서 가치 판단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통 세계관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변화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듣기 쉬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 7절에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 해, 해로 여긴다 할 때 해로 여길 뿐. 이 두 단어는 1세기의 회계학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장부를 기록할 때 대차대조표를 쓸 때 이쪽에다 쓰는 게 있고 제가 이쪽은 또 무식해서 좌변과 우변 옛날 생각 좌변과 우변이 있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쓰는 게 있어요. 이익과 해예요. 이익과 손해는 헷갈릴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바울이 하는 말은 이전에는 이익이라고 내가 판단해서 여기다가 썼던 것들 나한테 돈 들어온 것들을 다 여기다 썼는데 들어온 게 다 알고 보니까 빚이었어요. 손해가 난 것이었어요. 옮겨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알고 보니까 1억을 받은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100만 원이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1억을 나는 더 얻은 줄 알았는데 이게 1억이 손해가 난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치 판단의 변화가 일어난 건 이거예요. 내가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이런 변화가 아니라 내가 해로 여겨서 버린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손실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익을 버리진 않잖아요. 손실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가 번 돈인 줄 알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부채였어. 그래서 털어버리는 거야. 털어버릴 수만 있다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동의가 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그건 부채가 아니고 이익이야. 야 이 바보야. 그거는 그 손해보는 거야. 네가 이걸 왜 버려? 그거는 네가 1억을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바울사도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나 유대인으로서 가진 모든 것들을 부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버려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기의 이력과 경력과 모든 것들도 물론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공부를 내가 잘하고 똑똑한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여전히 존재해요. 다만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자랑거리가 아닐 뿐더러 그것들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어서 해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니고 해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왜 그럴까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어떻게 그런 가치 판단의 변화를 만들어내었는가? 여러분, 이 바울사도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익이었었던 것들이 손해였다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배설물이라는 거는 배설물이에요. 성경에다가 쓰기 좀 거북한 단어예요. 쓰레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바울을 여기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과장법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과장하기 위해서 쓴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해롭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 게 뭐길래 그런 가치 판단의 변화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독교의 정수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문제예요. 이게 주님을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가르는 문제예요. 교회 5년 이상, 아니 5년은 좀 짧다면 1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 또는 저같이 모태신앙인 사람들, 일생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익숙해집니다. 위험한 것이죠. 종교인은 아닌가?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실은 자신의 파멸에 기여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전율을 합니다. 다 좋은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이력,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랑거리였고 내 명함에다가 써놓을 만한 것들이었는데, 나를 소개할 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게 주님을 만난 후에는 다 손해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들이 되는 것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바울의 경험을 제가 아직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바울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의지하니까. 내가 그걸 의지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없게 내 눈을 가려놓으니까. 자기의 프라이드였고 과거에는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괜찮은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 주었던 그 모든 조건들,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을 지키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에 속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별했던 사람, 이건 바울의 자부심이었고 자기 인식의 전제였습니다. 이걸 떠나서 나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그 점 때문에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복음을 알게 된 뒤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런 존재를 아무 조건 없이 오래도록 참아주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납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 나를 합당하지도 않은 자격도 없는 자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 누군지를 아는 것의 핵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율법학자인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기 확인이 된 거예요. 아, 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우리 이 회당 안에 누가 있어? 아,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열심히고 이렇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는 자기를 그렇게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름에라는 말은 내가 율법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을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당당한 사람이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되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내 속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예요. 이 고백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회심이 가져오는 변화의 가장 본질을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었습니까? 바울은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전에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조건들을 은혜가 떨어지면 그것들을 또 붙잡기 시작해요. 그것들을 또 의지하기 시작해요. 가문의 훌륭함, 내가 가지고 있는 교양과 지식과 학벌과 돈과 재산과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이력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모든 조건들이 다시 내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빼앗아가기 시작하고 나는 그것을 의지하여 만족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참 좋다. 내가 똑똑해서. 이거는 좀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참 좋다. 뭐가 잘생겨서. 이것도 공감이 별로 안 돼. 난 잘생겨서 참 좋다. 근데 보세요. 안 똑똑하고 안 잘생겼어도 그게 인간에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놀라셨죠? 저 목사는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이게 죄성이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느꼈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본문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조건들에 의존하게 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럴드 호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자신의 충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와 경쟁을 벌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든 간에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든 간에 모든 것을 해로 생각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충성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없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필적할 만한, 그리스도와 견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요? 아, 난 돈이 많아서 정말 좋다. 아, 나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런 게 다 있다고요. 그리스도 말고 나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의미를 찾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내게 유익하던 것이시죠. 종교적 영역에서 이런 것들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것, 장로라는 것, 선교사라는 것, 기타 등등. 직분이라는 것. 종교적인 열심.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교인인가 하는 것. 교리적인 지식. 신학적 지식. 심지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교회. 이런 것들이 다 기만적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게 보장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보장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친구가 기억나는데 대형교회 목사예요. 잘 알려진. 근데 이런 조건, 이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이라는 거는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저는 그 조건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가면 다 인사하는 거예요. 음식점을 가도 인사하고 커피숍을 가도 인사하고 다 알아요. 근데 이 친구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교회 목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아, 이 친구가 겸손한 이유가 있구나. 그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라는 것이 보장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도리어 내가 어느 교회 목사라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게 보장해주는 게 뭔데요? 이 모든 조건들을 없던 것으로 여기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그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조건들을 우린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구나. 그걸 내가 가지고 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조건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게 이 사람에게는 행복한 거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을 늘 의식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전히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조건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는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외적인 조건들에 충성하고 그것들로 자신을 판단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살짝 위험한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조건들이 넘쳐서 혹은 너무나 없어서 그 조건에 매인바 되고 그 조건에 충성을 할 수 있어요. 다 있어요. 유익하던 것.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해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의향이 아직까지 내가 그걸 경험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이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기독교구나를 인정하고 거기로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부정한 것은 자기가 가진 민족, 지파, 바리새인, 이력 이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유산과 조건들을 인간적인 의 또는 성취로 보는 것을 그는 부정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벌거벗은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매 순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그 자리에서 살고 싶었던 거죠. 8절에서 말하는 대로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이게 고상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고상하다는 표현은 시장에서 교환 가치로 볼 때에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압도적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종속시킨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어. 이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 인생에서 방해하는 것이라면 나는 다 잃어버려도 유감이 없어.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것이 돈이든지 직업이든지 나의 어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무엇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모든 지식은 다 교만하게 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안전합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9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전환을 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능동태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하죠. 이것은 바울의 신학적 초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다음 뭘까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알미, 진짜 알미라면,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라면, 이 지식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는 지식이기도 해요. 관계적이라는 얘기죠.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너희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나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들이 가진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 지식일 수도 있고 교리를 아는 지식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 안에 율법에서 난 의, 자기 의를 생산해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아요. 자기 의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자신을 더 이상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나보다 중요한 게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여러분, 모노폴리라는 보드게임 해보신 분들 계시죠? 이게 찾아보니까 영국에서는 금지가 됐더라고요. 애들한테 비윤리적인 왜냐하면 판에서 돈을 가지고 이제 독점해 나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파산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축적한 이 모노폴리에서 축적한 돈, 거기 돈이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바보 아니면 미친 거죠. 그거는 바울은 이거 비슷하게 이런 걸 경험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노폴리라고 하는 보드 게임을 하고 있었. 자기 이게 리얼 라이프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자 진짜 세계가 보였어요. 모노폴리에서 내가 돈을 엄청나게 땄거든요. 아, 이게 쓰레기구나.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선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세계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진짜 나니아가 열리는 거죠. 진짜 나니아가 열리는 거죠. 인생에서 인간의 의의를 아무리 축적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벌레 조각에 불과하다고. 우리의 의인데.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가치 판단의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전에 유익하던 것들이 도리어 내 영혼을 파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율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해롭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조건들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이 말한 동일한 의미로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쓰레기로 여기고 상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나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인가요? 바울사도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우리의 알량한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좋은 대학 안에는, 좋은 학벌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탁월한 영어 실력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고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압도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표현한 대로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 인생은 남는 장사다. 제가 이런 거 안 하는데 한번 따라 하는 건 어때요? 이 되게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 인생은 남는 장사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에 제가 많이 불렀고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불렀던 그 찬송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더욱더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미리 한번 불렀어야 되는데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 알기를 너무 원합니다. 내 평생에 이게 내 가장 큰 소원입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아, 그 자리가 생각이 나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노래를 불러서 참 좋습니다. 새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도전합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지금까지 몇 번 읽었느냐 상관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금년에 함께. 여러분이 몇십 년의 교회 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이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하는 일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이다. 압도적으로 이 가치에 나는 압도당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